마이클 샌델 교수의 중국 학생과의 대화를 들어보실래요? 부를 이룬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니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사서 생명을 연장해도 됩니다. 라고 중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가 놀랬죠. 그 교수님이 새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Merit, 능력. 공적주의, 능력주의로 엘리트주의라는 뜻인데 해체되어야 하고 경계되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부를 이루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샌델 교수의 비디오를 보았는데요. 젊은이들은 요새 자신의 성공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노력에 따라서 얻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성공을 거머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나쁘냐라는 젊은이들의 반항 말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경쟁이라는 곳에서 그 경쟁을 넘어서는 기회가 공평하거나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인데요. 감사절에 대한 묵상과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처방전하고 다르죠. 신문기사하고 시한 편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난독증에 빠지게 되죠. 특히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에 아주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어 편지의 정중한 인사말, 친애하고 사랑하는 간절한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덥석 연애 편지처럼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원래 감사절입니다. 수확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절이라는 그 장르 속에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와 기름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열매를 수확해서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무교병일까? 왜 누룩을 없앨까? 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할까? 그리고 초막절은 왜 가을일까? 이런 질문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알고 나면은 농경 목축 고대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르가 됩니다. 먼저 빵과 포도주와 기름을 생각해 보십시다. 빵은 밀로 만들지요. 혹은 보리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할때 베스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인데 빵집이죠. 그 마을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생활 터전과 관계되는 말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라틴어나 소리가 다 비슷해요.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로는 먹기도 하고 불도 켜기도 하고 약재로도 쓰고 제사상에도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올리브의 첫 수확을 바쳤습니다. 드린 후에는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으로 세번 여행하셨는데요. 성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올리브를 수확할 때입니다. 각각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 동일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곡식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문화에서 나온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서 성경의 그 초막절 언저리를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 혹은 맥추절 언저리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레위기서 23장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게 이제 레위기 본문인데 오늘 신명기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거류하는 객, 거류인, 거류객 단어를 따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곡식이라 하면은 밀과 보리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이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난 열매죠. 이러한 농작물이 수확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기념일, 즉 명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살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하는 그러한 때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문서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막바지와 가을 초입에 과실이 염으로써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적기에 알맞은 때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런 농업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석하도록 요구를 하고 오히려 역사적 맥락으로서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그 경험을 되풀이되풀이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맥락으로서는 한국에 그냥 추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짚으면서 예배와 감사의 제사까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즉, 자연이 아닌 초자연의 의미가 부여되는 절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파종하고, 김매고, 돌고르고, 그리고 결국 수확하는 그런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봄의 유월절을 전후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가을에 비가 오기 전에 그 절기도 기억하되, 역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참고로 초막은 바람과 햇빛을 피하도록 짓는 원두막 같은 것이죠. 오늘 요나서 합독을 했는데요. 초막이 나옵니다. 코믹 만화 같죠.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느긋하게 시원한 오두막 같은 그 초막 거기서 앉아서 구경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더 시원하게 하라고 빵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아주 잘 만들어 주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서 빵넝쿨을 이파리를 다 갉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쨍쨍 내려져 가지고 요나의 머리가 그냥 뜨거워서 머리가 혼미하게 되었다라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전체적으로 초막절은 가을이고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마지막 수확을 하고 그 다음 해를 위한 파종을 준비해야 하는 한 해의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 비가 와서 열매들이 망가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를 위한 파종, 씨뿌림이 있는데요. 그때 하늘로서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땅속에 있는 씨앗은 비를 흠뻑 받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 1, 2월쯤 되면 싹이 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풍성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거류면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으니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방랑자입니다. 유대인으로 치면은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류가 나오죠.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거류하는 객 아람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히브리인이라는 말 대신에 아람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가 있죠. 그러면 애굽에 본래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애굽 시민권자라고 표현하고 제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자, 유대 시민권자, 히브리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시민권자에 외국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거류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된 것처럼 이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 거류민을 항상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거류민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류민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들아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은 네가 낳은 시민권자처럼 사랑해야 돼. 너희도 여기서 처음에는 이민자였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초막에 거주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 이스라엘 시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감사절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은 조촐한 곳이면 됩니다.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냥 야외 공원 나무 그늘 밑에 지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이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인 나를 이런 초가집 같은 곳에 경험을 하게 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출애굽 경험을 해보라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초막에 지내보라라는 경험은 출애굽 당시에 봄이 아니에요. 가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역시 유월절처럼 출애굽의 경험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소개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두 말씀을 연결하면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로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공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자랑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그네였고 외국 땅에서 그류민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자신들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외국인들을, 거류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암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어떤 꿈 같은 그런 황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아주 허름한 초막을 한번 지어서 그곳에서 한번 앉아 묵상해 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절을 기억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름다운 곳, 풍부한 곳을 나와서 초막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도대체 살수 있는 환경이 절대 될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추석을 셀리브레이션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타작마당, 돌이키질 하는 타작마당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 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 그런 기쁨의 수확기에 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훌륭한 집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아름다운 것, 먹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맨손으로 이만한 부를 일구어 모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절은 농업과 역사를 결합하는 절묘한 방식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렇고 무교절이 그렇고 오순절 맥추절이 그렇고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이 그러합니다. 음력 8월 15일 한국의 추석절 말입니다. 1년 중 경제적으로 가장 괜찮을 때입니다. 집안 곳간에 쌓아둔 농작물이 가장 많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초막에 살아보는 경험 어떻습니까? 나의 풍성함과 나의 옛 가난했던 그 시절의 절묘한 밸런스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떡과 송편을 빚으면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위해서 우리 조상의 그 출발이 정말 열악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도 하는 의미에서 초막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원래 엘리트주의는 진보들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트들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능력에 기반한 새로운 엘리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자. 이게 진보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은 거류민입니다. 이방인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론 2세대, 3세대 내려가면 우리 자손들은 거류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1세대 기준으로 봐서 이 미국이 그 기회가 균등했다고 봅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미국에서 잘 정착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계십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은 노력하면 얻을 것을 다 얻는 성공하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손잡고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세금 많이 내고 노숙자를 위한 그 헌금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사회, 공적주의 사회, 공덕주의 사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세상, 공동체선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스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해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칼리지 디그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학위 가지고 너무 자만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의 3분의 1만 대학 학위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그 노동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죠. 노동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내가 적당한 임금을 받으며 내가 이 나라 발전에 참여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의 그 품질이, 가치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이 테네시 멤피스에서 암살되기 전 하루 전에 연설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시티 그 청소 부원들이 청소하는 그 쓰레기, 그것 때문에 온 멤피스시가 깨끗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로 연대가 되어 있다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하는 의사, 뭐 의사는 고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서포트하는 방역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하는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땅에 진정한 거류민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으로 적용하는 메시지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12절, 하나님께서 제게 서원하시니, 즉 약속하시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서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기이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도 주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또한 저희들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자처럼 우리 가운데 그류민들을 위해서 저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박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감사절과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